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하며 총선에서 최초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고 국민의힘은 보수층이 결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민심의 확인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 선거 앞두고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을 비롯해 각 정당은 한 표의 민심이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무엇이 민심의 향방을 가를지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판을 흔드는 것을 흔히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보는데 김 의장님, 선거 가장 네. 크게 좌우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선거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네. 구도가 제일 크겠죠. 아. 구도가 여야 1대1 구도냐 아니면 뭐 3자 대결 내지는 4자 대결이냐, 그리고 1대1 구도가 아닐 때 뭐 추가로 참전하는 3자, 4자가 어떤 성격을 띠는 정당 내지는 인물이냐. 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영 간 정권 심판, 또 야당 심판, 뭐 양대 정당 대결 구도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종대 위원장께서는요.
뭐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20년간 양당 구도라는데 거의 한이 맺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구도가 전체 판세의 70% 이상이라는 것도 일단은 항상 그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다소 변화가 있다면 이슈 부분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그 전국 선거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구별이 안 되고 동시에 막 판세가 뒤집히는.
예.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방이 중앙 여론에 자극제가 되고 견인해주는. 예컨대 뭐 낙동강 벨트다.
예.
뭐가 어떻다. 이런 데는 정말 뭐 수도권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오히려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형성된 구도에다가 그 후보, 인물 또 이제 이슈가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이내믹한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정말 새롭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2030 세대는 구도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세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꼭 고양이 같아요. 잘 유혹해 해야 이제 한번 봐주는 점.
고양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이렇게 부르면 바로 오는 강아지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아주 그 저 신중하고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젠 또 많이 속아본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로서 참 접근이 어려운 이런 특징도 보이고. 그래서 과거의 구도 인물 이슈라는 구도는 좀 이제 다시 좀 여러 수정할 여지가 많아졌다고.
백지원 전 부대변인은요?
저도 구도는 좀 신선할 게 없다고 보고요. 야당이 심판론 내놓는 것도 항상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지금 기존 지지층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인물도 특별히 부각된다기보다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조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저는 이슈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뭐 민주당의 최근에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있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이 지금 크게 논란이 돼서 지금 후보 사퇴에 대한 규탄 집회들도 계속 열리고 있죠. 뭐 변태적인 언어들이나 뭐 비뚤어진 역사관, 뭐 국군 비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민주당이 막판에 스스로 안 좋은 이슈를 좀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슈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한기 전 부대변인은 구도 인물 이슈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저도 구도가 지금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보통 선거에서 구도를 말할 때는 뭐 야권이 분열돼 있느냐 거대 여당이 있느냐 그래서 뭐 3대1 구도냐 1대1 구도냐 이렇게 말할 때 구도인데 제가 말하는 구도는 여기서 정권 심판론 대 정권 견제론이 선명한 구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돼 있지만 뭐 그 구도 안에서 정권 심판론에 포섭돼 있지 않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도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랑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정도 인물이면 원래 선거판 흔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지금 정권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랑 지금 구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괴력이 예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가 돌풍을 부는 이유도 정권 심판론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면서 동시에 민주당도 동시에 회초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돌풍이 부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이슈 모든 인물론이 전부 다 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견제론 구도에 함몰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장님, 사전투표가 31.28%, 네. 30%를 넘었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동안 선관위가 이 투표의 편의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제도의 힘도 존재하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야당의 기세가 다소 밀어붙이는 힘. 이게 이제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일단 요인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그 사전투표율이 지역별 편차도 보이는 게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지역이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그 저기 심판을 조금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여론에 어떤 집단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부정 선거 네. 시비 같이 이번에 이제 어떤 유튜버가 투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의심하는. 기존의 어떤 제도로부터 일탈한 듯한 이런 어떤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거부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이 사전투표에 대한 가치가 유권자층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요인들 이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의장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이 양당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보수층이 결집했다.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미리 많이 투표한 것 아니겠냐.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김용남 의장께서는 또 이제 선거에 나섰던 정치 경험도 또 많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사전투표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예.
그 편리한 투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더 많이 응하는 것이고 총선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만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거의 36%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도 사전투표소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좀 지켜봤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의 분위기나 연령대를 봤을 때 뭐 사전투표가 더 그런 경향도 있죠, 물론.
네.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유리하냐? 지난 대선 때 거의 37% 가까운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이 공식은 이제는 깨졌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불과 6개월 전인 10월 11일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했잖아요.
네.
개표할 때. 초반에는 거의 30% 가까이 민주당 후보가 앞서갔었어요.
많이 차이가 났었죠.
많이 차이가 났어요. 25%를 넘는 득표율 차가 나다가 이제 사전투표함 다 까고 나서 본투표함이 개봉되면서 마지막에는 17% 조금 넘는 득표율 차로 끝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많이 응하는 층이 지금의 야당 지지 성향자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네. 그거는.
백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이제 국민들께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만큼 미리 투표를 할 만큼 결심이 확고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전투표 때는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왜 본투표 때는 자기 지역구에서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주객이 또 전도되는 거 아니냐. 본투표일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한다면 투표율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그리고 아까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 국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수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 특성상 원리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원래 투표율은 본투표율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투표를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인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투표를 한 사람이 뭐 유난히 깨어있는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 프레임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금 사전투표 하신 분들께서는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 지지정당이 확고한 분들은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전 부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뭐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국민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황기 전 부대변인은 지역적으로 분명히 이번 이 사전투표를 보면 좀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기 전 부대변인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종대 위원장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을 보면 전남, 전북, 광주, 호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강원,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는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가장 낮았던 지역을 보면 대구, 제주, 이제 경기도. 근데 부산은 낙동강 벨트인데 부산도 투표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전 투표율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그냥 이제 제도 적응을 끝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결국 보수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어느 정당, 어느 진영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보수가 결집했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공고해졌냐라고 하면 전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블랙아웃,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보면은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은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온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백지원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지금 본투표까지 유보하고 있는 층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정권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싫다. 이랬던 사람들이 본투표 하나만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데 이제 3인이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체로 둘 다 싫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 부산 이런 데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대구에서도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결집이 이 블랙아웃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조금 투표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수층에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투표도 신나서 해야 사람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네. 민주당도 막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런 결과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은 대체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보는데 아주 사전 투표율이 높고 또 서울은 한강벨트인데 상당히 이제 접전 경합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높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부산도 낙동강벨트가 있는데 사전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과거의 경우에는 원래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랬던 관성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호남은 전략 투표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표의 쏠림 현상도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김대중 총재 시절에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투표율 높으면 영남을 자극한다고 일부러 오후 막 3시, 4시 이후로 이렇게 늦게 투표하시는 그런 어떤 기현상까지도 많이 봤었는데.
아, 오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영남 쪽도 맞대응으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그 시절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전략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기세 싸움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일단은 전라도, 전남, 전북, 광주, 세종 요게 이제 서해벨트 쪽에서 아무래도 심판 열기가 높았던 건 사실이고 제가 광주의 유세장들을 쭉 다녀봤는데 굉장히 이번에 저기 지난번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하고는 확연히 변화된 모습 그런 걸 역력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투표 전체를 하나의 어떤 심판이자 축제로 보는 이런 어떤 지역 열기가 모처럼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활력이 넘친다고나 할까?
예.
예,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왔어요. 반면에 그 약간 어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곤혹스러워하는 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예, 아무래도 조금, 지금, 약간 고민하는 분위기.
아주
고심.
경합 지역도 아닐 테고.
네.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지역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을 예. 드립니다.
김현우 의원께 여쭤보면은 일각에서 나오는 또 분석은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민주연합과의 좀 경쟁 구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대체제의 관계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파열음이 세게 나면서 그로 인한 실망감으로 아 이번에 투표 안 할래라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비례라도 찍으러 투표장 갔다가 지역까지 찍는 뭐 그런 식의 투표가 있을 현상. 수 있겠죠. 네. 뭐 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22년 지방선거 때 호남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가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당시에 낮은 투표율이 이재명에 대한 뭐랄까요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아니면 동의하기 어려운 모습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라는 해석도 많았는데
네.
이번 총선은 일단 지난 지방선거에 한번 우리의 의지는 보여줬고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선거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호남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한몫 톡톡히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전 부대변인은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선거 캠페인을 하려면은 그 당을 왜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선명해야 돼요. 조국혁신당이나 이재명 뭐 대표 민주당이나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과반 이상 차지해야 지금 이 정권의 권력 팽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났지만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근데 정부 여당은 왜 표를 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 못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조국 이재명 뭐 심판하자고 하거든요. 조국 이재명 심판 됐잖아요. 이미 그 지난 선거에서 이미 패배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이 입법 권력을 나눠주시면 뭐 위임해주시면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지금 현 정권이 뭔가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민주당이나 뭐 여기서 발목을 잡아서 막는 부분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이 캠페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표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이다. 네. 자, 이 각 대표의 또 위원장의 이 선거 지원 행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토요일에는 PK, TK, 특히 이제 PK는 낙동강 벨트가 있는 지역이고 일요일에는 충청권을 순회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갔는지 백지원 전 부대변인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 어떤 의미,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주말 사이에 이제 영남 지역 부산과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경기권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소환 용인 고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분당 계양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일부 뭐 PK, TK 지역에 간 게 집토끼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은 각 지역에 따라서 국민을 그렇게 차별하거나 감히 그렇게 오만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 PK는 격전지입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TK는 보수의 본산인데 이번에 공천 때문에 조금 민심이 흔들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남의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유세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격전지 민심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또 계속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좀 우리 당에 어려웠던 지역들도 다시 지지율이 살아오르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진심으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조국 이재명 심판 이런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각각의 후보들은 그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후보는 내부 순환 급행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용인에서 뭐 민주당의 반도회로 무산되었던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지역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겠다. 한 분이라도 좀 더 이제 국민의힘 편으로 설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돋보이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해서 그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약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게 작년 12월 거의 연말이잖아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의 전국 순회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얼마나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뭐 본인에 대한 환호도 뜨겁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원 유세 다니다 보니까 그때만 영 못하거든요. 본인은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게 확인이 되나요? 모여드는.
아니 일단 요새 보세요. 사람 수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1, 2월 달이 뭐 이른바 연출이었다면 이 법정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뛰는 유세 현장은 이게 날것이잖아요. 연출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날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열기라든지 서로 이 반응을 체크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데 원래 이게 맞습니다. 1, 2월 달이 좀 뭐랄까요. 준비된 연출이었던 것이죠.
그게. 아, 1, 2월에는 김영남 의장이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공천 신청을 한 그 지역의 각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다 나오니까.
본인의 총력을 동원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다 동원한 거였고
네.
지금 이 유세 현장은 지금도 총력을 다해서 동원은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후보 입장에선 그 지역을 뛰는 후보 입장에선 매일 있는 거잖아요 거의 네. 매일 그렇게 총력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잠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달라졌다. 1, 2월에 비해서는 최근에 선거 동선 행보에는 모여드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 2월에는 이제 한동훈이란 인물에 대한 팬덤 현상이었다고 본다면
예.
제가 지금 지원 유세랑 집중 유세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녀온 용인갑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열기는 뜨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 현장에서 열기가 한동훈이라는 개인을 위한 열기는 아니었다.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은 분명히 모이고 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김정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보면 참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요일에 서울도 있지만 경기도 이천, 양평, 포천, 동두천
네.
대체로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 좀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일요일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확장성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사실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지원 유세를 가서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부족한 점 보완하는 어떤 그 판 고르기? 판정리 차원으로 보여진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네.
이게 아마 민주당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바람을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게 요 동선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각 당에 이제 선거를 이끌고 있는 뭐 대표 위원장 마지막 동선이 어딘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자정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먼저 한기
네.
전 부대변인께 이재명 대표는 내일 피날레를 용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대체로 어떤 의미인가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다 이해가 될
다 이해가 되듯이 대통령실이 있고 뭐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네.
그 당에서 생각하는 의미 말고도 저는 용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박형 구청장이 아직도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박형 구청장 공천을 준 게 권영세 의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안 되잖아요. 거기 대통령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뭔가 아무리 그 박형 구청장이 탈당했다고 하지만은 저희도 김남국 의원 사태 때 탈당했지만 어차피 민주당 사람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산 구민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불불 끓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피날레는 용산에서 정권 심판의 핵심적인 상징인 그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정 그 가까이까지 용산에서 유세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자, 거의 비슷한 시각에 마지막 피날레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청계천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각각의 피날레가 좀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청계천 유세를 선택한 것은 청계천 지역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시민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시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준비된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누군가를 심판하기에는 본인이 먼저 심판받아야 할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서 말씀했던 뭐 경기 지역이나 뭐 강남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공교로운 것이 재판받는 날 강남 쪽에 좀 들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겸사겸사 들르신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는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을 23일 동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보다 더 길죠.
국회의원보다 열흘을 더 하죠.
네.
당시 윤석열 후보의 법정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첫 유세 현장이 청계 광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마지막 유세 현장을 청계 광장으로 고른 거를 본 보고 나니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게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때가 몇 시였나?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네. 청계광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런 대중유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은 내일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확성기 사용은 제 기억에 9시. 네, 9시까지이기 9시. 때문에 아마 네. 그 유세는 9시에 끝날 겁니다. 확성기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거기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렇겠죠. 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는 없나요?
아니, 그 뭐 한 100명 모인 데서는 알겠습니다. 육성이 가능하겠죠.
한기전 부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뭐, 긴 얘기는 아니고, 스피커가 그 데시벨이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셨군요. 네. 자, 이제 김동대 위원장이 바라던 시간입니다. 네. 자, 녹색정의당, 시민사회로부터 녹색정의당, 정의당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녹색정의당 내일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 녹색정의당의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디에 지금 녹색정의당의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참 저는 항상 이 질문이 고통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그 녹색정의당에 뭔가 희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그렇습니까? 네. 예.
최근에 이제 지식인들 지지 선언이라든가 노동계 유입 이 두 가지가 특징적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21세기 들어와 저는 가장 큰 사건이 정치사회 기후 유권자 운동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기후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지금 유권자의 70%고 달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거의 묻혀서
여론조사는 가급적인 좀 이야기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의제 중심으로 그나마 살아있는 주제가 네. 기후위기다, 기후공약이다. 그리고 이제 큰 당들의 기후공약을 보면은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그린 워싱. 주로 개발공약이니까 탄소정치인데 이렇게 어떤 그 기후공약을 슬쩍슬쩍 끼워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식인 선언의 요체는 역시 어떤 기후와 녹색 전환을 하는 것, 녹색 전환으로 인류 국가로 나가는 이런 부분의 목소리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그 선택에 대해서
네.
노동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 과거의 정의당이 항상 여론조사보다 실제 비례 득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주로 조직된 노동표가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택의 여지가 녹색 정의당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진보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위성정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가점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무난히 현재 그 3% 진입 장벽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의원 지금 뭐 판세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지역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당력이 경기 고향으로 많이 직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당원들까지도 이제 고향에 많이 이제 원정을 오고 있는데 어제는 전세 사기 깡통 피해자 그 피해자분들이 데리고 오셨고
예.
그분들이 항상 맨 앞줄에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약자들이 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는 지키자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면서 그 지역 신문에서는 정의당 녹색 정의당 열세 지역이었던
네.
이 고향 갑이 최근에 저 경합 지역으로 바뀌는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네.
더 잘 세인 말씀이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건 지역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한 번입니다. 네.
한 번. 예. 아 그런데 여론조사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예.
여론조사를 뭐
그래서
막판만큼이라도 이야기를 예. 하시면 다 계열을 소개를 해야 되는
예. 막판의 예. 추격이 굉장히 고향에서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고향되고 있다.
예. 그래서 덕양갑 예. 이 지역이 아마 저희한테 지역구의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예.
녹색정의
뭐 지역에도 또 열심히 하시는 예. 후보들 많이 계시고.
녹색정의당이 고향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라면 개혁신당은 또 경기도 화성을입니다.
을이죠.
이준석 대표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내일 모레 본투표 날 그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정말 까봐야 알겠죠.
네.
상승세인 거는 틀림없어 보여.
아, 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네.
직접 지원 유세도 했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선대위 상임 고문.
선대위 상임 고문.
네. 그러니까 상임 고문의 자격으로 지원 유세를 한 거고 아무래도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현실적으로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른바 뭐 당력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김영남 의장도 과성을 네. 당연히 다녀오셨겠죠. 그죠?
밥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대답이 좀 이상하십니다.
네.
밥 사러 갔다 왔어요.
질문하길 잘했네요. 자,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사실 제3지대에서 가장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또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을 또 유세차 찾았습니다. 자, 이 비례정당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세를 하더라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조국혁신당은 일단 제3지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3지대에 있지만 사실 그 정권 심판 전선의 한 동맹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 정책, 동선 이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유리한 지역은 사실 아닌데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간에 비례는 왜냐면 전국적으로 받아야 하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왔던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그 기조 위에서 그 연장선에서 활동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비례 득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한 전국 유세 성격이 있다. 네. 백지훈 전 부대변인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내려가서 또 사전투표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이 민생 토론도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건 뭐 아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런 대통령의 행보가 또 이제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이제 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 양상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파란 점퍼를 입고 더불어민주당이죠. 유세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둘은 함께 엮을 수 없고 명백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요. 지금 정책 토론회는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선거 시즌에 갑자기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도 원래 문체부는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하던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왜곡돼서 알려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굳이 비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원 요청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제 낮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신 상황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사실 후보나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싶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이런 행보가 굳이 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조국의 비례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나을지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됐던 국정운영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되는 것이 좋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재인의 민주당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비전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개입 같은 것은 사실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있었을 때도 뭐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 조용히 계시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별로 뭐 특효의 민주당 후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기 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사기 이건 어떻게 봅니까?
뭐 특효에 도움이 안 되는지 뭐 되는지는 열어보면 알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를 말하긴 그렇지만 지지율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직 대통령이 이 정치적 견해 밝히고 뭐 선거 유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던데 전 좀 소수 의견입니다. 뭐 네. 외국에서는 그냥 정직하게 밝히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견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가면 무도해 보는 느낌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누구 지지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 지지하는지 뻔히 알고 그냥 본인의 정치적 입장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하고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김용대 위원장이 언급한 기후 유권자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기후 정치 바람의 의뢰로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27일 동안 메타보이스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과 발표기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흥기 전 더불어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사전투표의 의미, 실제로 각 당의 유세 현장으로 보는 전략의 의미 등을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가를 마지막 변수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은기 전 부대변인, 백지원 전 부대변인, 두 분 전 부대변인에게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예상 의석수 관련입니다. 의석수와 관련해서 자체 분석이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비례 대표 의석까지 국민의 미래까지 합쳐서 110석에서 130석, 또 더불어민주당은 합해서 120석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경합 지역도 상당히 좀 50여 곳 이상으로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이런 분석의 근거는 뭐고, 한기 전 부대변인. 151석 알파면 상당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은 낙관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분석의 근거는 각자 이 정당들에는, 큰 정당들의 싱크탱크가 있고, 내부 여론조사를 다 하니까 그 흐름을 추적해서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좀 더 잘 나왔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처음에 151석 이런 얘기했을 때 약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재 의석수가 160몇 석인데 151석이란 말은 그러면 한 열몇 석밖에 심판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목표인 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130석 목표를 한다는 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요? 130석 가지고. 여당이면 151석 주십시오. 저희가 뭐 입법에서 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30석 받아서 뭘 할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목표치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151석 얘기한 것은 뭐 지난번보다 우리가 못했으니까 좀 심판받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과반 정도는 주셔야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130석이 목표라고 해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게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130석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백지원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은 뭐 일주 전, 열흘 전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호전된 전망, 좀 더 나아진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내부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거가 가까우면서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제 우리가 조금 뒤쳐졌던 지역들 뭐 계양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지율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경합 지역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110석이 현장 유지선이기 때문에 최저 목표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합 지역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을 가늠을 했을 때 13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목표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도가 좀 두터운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 선거 투표일까지 1분 1초를 아껴서 임해야겠다라는 것이 당의 지금 선거를 임하는 자세이고요. 저는 결과 예측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당일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일날 KBS를 통해서 또 개표 방송이 된다는 것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추구조사 결과까지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KBS 1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양대 정당 관련이 있는 두 분 패널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신중합니다. 자, 단도직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장께서는 네. 의석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범야권이 거의 200석에 육박할 거다. 그런데 200석을 넘는다는 거는 제 직관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렇죠. 정말 이거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 예, 이런 점에서는 저는 아직 좀 심리적 저항선이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또 국민의 균형 감각도 있고 또 막판에 민주당 후보들 자질 문제도 있고 해서 200석을 넘긴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 또는 190석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건 범야권을 다 합쳐서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오히려 그 야권 인사들이 200석 얘기를 좀 함부로 한 건 실수 같아요. 또 그게 오히려 역풍도 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애시당초 겸손 모드로 갔으면 계속 그냥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 또 못 참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선발이 안 맞는 모습이죠 사실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네,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표치 자체를 120석에서 151석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사실상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총선 때 당시 국힘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군데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정당에서 19석을 해서 103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 미래통합당 성향 내지는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꽤 많이 당선됐었어요. 강릉의 권성동, 뭐 인천의 윤상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소속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15석 정도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115석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례까지 포함을 해서
예, 예, 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합해서 115석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110석을 목표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김용남 의장께서 네. 조금 더 제3자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게 또 국민의힘에 네. 뭐 몸담으셨던 적도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른바 뭐 샤이 보수가 있다.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이 본투표를 결집할 거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 번 그 얘기가 선거 때마다 나온 적 있죠. 샤이 네. 보수 뭐. 근데 그 선거 다 졌어요. 샤이 보수 얘기 나온 선거치고 이긴 선거가 없어요. 샤이 보수라는 게 아니 사람이 개개인이 좀 내성적인 분들도 분명히 있고 샤이한 네.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수층에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샤이 보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샤이 보수라는 거는 2016년, 2017년을 거치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샤이 보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탄핵 소추가 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임기 아직 반환 점도 못 돈, 5년 임기 중에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이상이 네. 남은 시점에서 무슨 샤이 보수가 있겠어요, 지금?
없다.
샤이 뭐가.
잠깐만요. 방금 전에, 김종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사의 조사 방법은 온라인 패널에 이메일과 문자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의 웹 조사였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어쩐지 너무 높았어요.
이 조사 계열을
62%가 넘는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황기정 부대장님.
샤이 뭐뭐라는 게 이게 풀어서 문장으로 설명하면 뭐냐면요. 보수 성향 유권자는 대한민국이 원래 더 많은데 보수 정당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소위 부끄러우니까 여론조사에선 드러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샤이 민주당이라고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는 더 많은데 민주당 지금 지지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긴 부끄러우니 여론조사에서 안 나타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지지 정당이 쪽 소위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이 캠페인을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투표장에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샤이 뭐뭐가 나오는 순간 선거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석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이 없는 180석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마음껏 뭔가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지율이 안 따라오면은 그 막 밀어붙이면은 오만하다는 소리 들어서 역으로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지지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네. 개헌 탄핵도 마찬가지인 게 개헌이 그냥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투표를 해서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지율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것이고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의석수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가지고 오만하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몇몇 지역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자,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원 유세를 하러 많이 간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동작을 지역에 대한 판세 백지원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접전까지도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동작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내리꽂은 낙하산보다는 오랫동안 동작에서 동작을 위해 일할 준비를 했던 후보가 확실히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요. 특히 나경원 후보의 내부순환 급행철도 공약이 지금 동작 국민들께 굉장히 인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이제 원내에 입성을 하게 되면 5선 중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서 또 큰 정치인을 탄생시켜주시는 뜻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 류삼영 후보 측에서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나경원 후보를 뭐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던가 류삼영 후보 측에서요. 근데 그 냄비라는 표현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좀 저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또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 지역에 좀 자주 이렇게 네. 지금 요즘 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더 공을 들여서 이 지역에 지원 유세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뭔가 나경원 후보가 5선으로 원내 입성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재판받는 입장에서 판사 출신 의원이 두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소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작에서 정말 동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냥 이재명이 이 사람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뽑아달라라는 것이 현장 민심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황기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집중 지원 유세에 동작구, 동작을 지역의 유권자들의 동작이 바뀔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 팩트를 먼저 체킹해드리면은 뭐 류삼영 후보 측에서 냄비를 밟아버릴 후보 뭐 이렇게 홍보부를 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선거법 위반될 것 같아서 철회할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되게 무서우니까요. 그건 아마 지지자들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류성용 후보 측에서도 아마 그렇게 선을 그었다고
알고 있고. 하전 부대변인이 알기로는 지지자들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뭐 언론에서는 개딸들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쨌든 지지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그거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동작을 같은 데서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서도 계속 그 우리가 열세인 지역이잖아요. 열세인 지역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진 않고 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뭐 의안과 점거하는 그 무렵에 국회법 위반으로 아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인가요?
네,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무죄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동작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동작에 살았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공약이 계속 반복돼요. 뭐 강남 몇 구 해가지고 그 자기가 현역 의원 시절에 못했던 거를 또 지금 들고 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기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몇 번씩 가는 거다.
그래도 거기 터널 뚫린 건 있잖아요. 터널 뚫렸잖아요. 네.
김영대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김정대 위원장으로 갈게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동작 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그 지원 유세를 간 거는 네.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걸 선거에서 예. 미리 견제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지 않으면 뭐 일당이 되면야 5선, 6선 되는 의원들이야 국회의장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것은 여당 뭐 국회 부의장 정도예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할 중진 의원들이 좀 눈에 띄는데 국회 부의장보다는 당대표가 훨씬 매력적이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총선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감으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어쩌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주호영 의원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분들이고 그전에 친윤 이미지가 있던 분들이에요.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면은.
네.
그러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수도권의 중진 의원 중에 친윤 이미지가 안 씌워진 제가 찾기로는 거의 유일한 후보 정도 돼요.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만약에 동작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서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면요.
네.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아마 7번인가 뭐 8번인가 갔을 거예요. 예. 동작을만. 이렇게 자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경쟁하는 정당의 총선 이후까지도 한수 내다보고 지원유가
있는 거죠.
얘기인데,
민주당이.
김 회장님은 예. 동작거리나 예. 용산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번 간 게 이 동작을이 한강벨트의 표심에 하나의 어떤 진원지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 좀 대표성을 부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이 저간에 옆에 있는 인접 지역구까지 네. 한강벨트 전체를 공략하는 행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이제 2014년에 아마 보궐로 여기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그 유명한 강남 4구 공약이 나왔습니다. 아주 뒤지던 선거를 1번에 역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어떤 그런 어떤 비전, 이런 부분으로 당시에 뭐 사실 불리한 선거도 뒤집은 전력이 있지만,
네.
그건 굉장히 그 효과가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그런 국책 사업이 될 리도 없고, 또 이번에 김포 뭐 이런 어떤 구리, 서울 편입 주장해가지고, 그런 어떤 공약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 없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은 알맞지 만다. 그러더니 이제 저번 21대는 또 이수정 의원한테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수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또 다른 개발 공약을 내신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주변을 들썩인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식 문법이다. 지금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하나 보탠다 한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오히려 자중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유삼영 후보가 지금 뭐 뒤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격하는 기운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그 기간까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격차가 줄어들다가 박빙으로 바뀐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네.
처음에 초기에 그 격차로 보면 상점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승부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또 상징하는 바, 또 어떤 그 최근의 추세, 이런 걸로 봐서는 여기야말로 전략 지역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지원 전 부대변이 얘기한 나경원 후보자에 대한 비방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SNS에 올린 것이고 류삼영 후보는 관련 웹 자보를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경남 낙동강벨트로 가봅니다. 한강벨트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김두관 대 김태호 대결로 볼 수 있을 텐데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자는 김영남 의장과는 같이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 지역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호 후보는 사실 지역구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강점을 갖고 있는 후보죠. 워낙 그 부침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유권자들에게 정말 살갑게 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은 거물이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까지는 다른 의원의 지역구인 곳에 갑자기 투입돼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네.
선거운동에 정말 제가 보기엔 국힘 쪽에 어쩌면 가장 잘하는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역구 선거운동을. 그래서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K 지역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옛날같이 뭐 국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몇 개 없을 정도니까 많은 지역이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건 정말 투표함 까봐야 되지 않을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뭐 부침성으로 얘기하면 김두관 후보도 한몫하죠. 거기도.
근데 네.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두 후보가.
네. 예. 저도 부침성이 있긴 한데. 자, 김정대 위원장은 예.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지역 외에
네.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이 지역만큼은 이번 총선에서의 거의 백미다.
네.
이 지역에서의 승패가 전체 선거의 평가와도 직결될 수 있다. 어디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뭐 초격전이다. 뭐 거물들끼리 대결이다. 이런 걸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아실만큼 다 아는데 의외로 언론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역. 예를 들면 이건 선거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야당 후보가 물경 뭐 두 자릿수, 그것도 엄청난 두 자릿수. 여기서 또 숫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네. 추월해버렸던 이런 어떤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지역이 있느냐.
어디인가요?
저는 보은, 옥천, 괴산, 영동. 여기입니다.
고향이세요?
아니, 제 고향은 아니에요. 물론 충청도 사람이긴 하지만 거긴 네. 아닌데 이게 지금 박덕흠 후보가 거기는 원래 공천받고 K에다가 그 축당선 파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금사모 해서 금배치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그게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지금 거의 1%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아, 이것도 예, 거의 뭐 죄송합니다.
경합지역이다.
예, 경합지역으로 네. 예,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합지역을 얘기할 때 뭐 1, 2% 차이가 아니냐라고 흔히들 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격전지가 50군데, 60군데 되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초박빙으로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빠르게 따라잡는 지역은 또 어디냐. 이렇게 다시 한번 분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해운대 갑이 네. 가장 관심이 가요.
아.
거기서 정말 민주당이 이길 거냐.
예. 저는 같은 의미로 부산 수영구가 제일 관심이 갑니다. 격전지조차 아니고 저희가 이길 수가 없는 네. 지역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기게 생겼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각자 해석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한 30초씩 이번 선거에 그냥 짧게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됐던 것은 무슨 일로 보시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장부터요.
예, 처음에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사건이 선거판을 크게 흔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판은 역시 물가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물가가 마지막에 판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민생에 관한 문제로 판단하실 것 같다.
네.
이제 병원들 지금 응급치료나 어떤 그 중증치료에 이미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치료의 문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대파 논란, 사과 논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유권자들께서도 네.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봐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의 변곡점은 조국 혁신당의 등장 아닌가 싶어요. 그 전까지는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비춰졌다면 조국 대표가 총선판에 뛰어들면서 약간 한 발짝 뒤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판에 소환이 되면서
네.
정권 심판론이 더 불을 붙는 그런 양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변수가 된다고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좀
알겠습니다.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백지원 전 부대변인님.
저는 이제 남은 이슈는 막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 상식에 정말 맞지 않은 그런 막말을 하는 후보들 그리고 또 가짜뉴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소속 당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가짜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유포한 사실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 후보 토론회를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 토론회를 꼭 보시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맹세가 아니라 민생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 허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안의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시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거기 취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로 보면은 한동안 대통령께서 신문지상에서 사라지고 민주당 공천파동만 연일 보도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딱 등장한 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거든요. 지지율이 쭉 올라가다가 정권 심판 여론이 다시 반등하는 제일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고 어떤 변수로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김종대 위원장이 언급한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계산 지역구 여론조사는 KBS 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6일부터 날짜를 한 번만 좀 더 확인해 주시죠. 30일까지 조사 방법은 6일부터 30일까지면 매우 길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 면접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지조사에서 국민의힘 박득흠 후보는 41%, 더불어민당 이재한 후보는 40%로 1%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 조사는 지난달 3월입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당일 KBS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와 전국 전망까지 이어지니까요. 총선 개표 방송도 KBS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함께 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